오늘 말씀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또 주의 만찬을 인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리고 또 새벽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이제 말씀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하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한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는 그 사람은 이디오피아의 내시였습니다. 이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고 있는 아주 고위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서 저 사람에게 알려주어라. 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빌립은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타고 있는 그 옆에 가서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당신이 이 말씀을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네, 저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어떤 내용을 읽었냐면은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니까 8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곧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요? 시작. 네. 34절에 보니까 빌립이 빌립에게 이 내시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분이 대언자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 32절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몇 절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내용입니다.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8절에 보니까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구를 맡고 있는 큰 권세를 맡고 있는 내시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이 종에 대해서 이 인물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예,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흔히 종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종의 노래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고난과 핍박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왜 종의 노래라고 할까요? 이사야서 53장을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거기서 고난받는 종의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서 종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이사야서 보니까 이사야서 42장 그리고 43장 50장 또 51장 52장 또 53장에 걸쳐서 종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은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첫 번째는 이 주의 종의 모습을 하나님과 인간관계 가운데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사람은 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여호수아나 주의 종으로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5편 4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약속에 자신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8장 32절은 이것은 주의 종 모세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기 24장 29절에 보니까 이 일들에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종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던 이 주의 종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섬기는 일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종이라고 불린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는 왜 내 종이라고 하셨을까요? 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서 27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내주었고 또 들의 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기 위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이라는 표현을 볼 때 어떤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한 국가의 시민들은 왕의 종들이었고 그 시민들은 왕의 종으로 따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의 5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아기스 왕의 밑에 내려갔을 때 자기의 처소를 구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무엘상 27장 5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거할 집을 달라고 간청하여 당신의 종이라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종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다른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당하거나 속국이 됐을 때 종이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은 종살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기억하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을 때라고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 사도들 이분들은 신약성경에서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디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사야서 43장의 이 종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문제의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이 종,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종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세기경까지 유대인들도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었고 또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것은 12세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마음을 바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종, 고난받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은 예레미야 개언자, 요시야 왕이라고 생각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 보면은 42장에 또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42장에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1절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떠받쳐 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 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베풀리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리에 이르도록 공의를 베풀리라.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53장과 42장 이렇게 여러 군데의 종의 노래를 보면은 개인에게 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예레미야와 요시야에게 해당되지 않느냐?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그만큼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은 메시아적인 그런 성격의 일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3장의 내용이 신약성경에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점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서두에서 읽었던 것처럼 8장 32절에 그 후에 이젠 내시에게 빌립이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니까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오 하매. 37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엄청 감사해요. 저도 잘못된 침례를 받았을 때 이전에 이 순종의 모습으로 첫 번째 순종의 모습으로 올바른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깨닫고 대구에서 다시 재침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때 감격스러웠고, 네. 이 네 씨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25절에 보니까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시아 왕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저는 여기부터 한번 읽고 싶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우리가 혼들을 인도할 때 이런 말씀들 많이 읽죠. 고린도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보니까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6절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은 이사야서 53장 1절 내용이에요. 바울이 전한 시대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전한 그 예언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 또 대언자들이 전했던 이 예언과 또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세상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세상이 두 팔을 벌려서 대언자의 예언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언자들의 말을 거부하고 대언자들에게 때로는 돌을 던져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언자의 예언과 대언을 무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대언자가 이사야서 53장을 예언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몇 년 전이냐면은 600년 전에 이 대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야 대언자가 좀 가깝게 당신들이 계속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대언은 몇 년 전이었냐면 거의 130년 전이었어요. 왜 그들이 팔을 벌리지 않았는가? 왜 그들이 믿지 않았는가? 메시지의 본질 자체를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메시지의 본질 자체는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는 평화를 원했어요. 안전을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이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멸망할 것이고 당신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다음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6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과연 그들이 믿었을 거예요. 오늘날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복음적인 교회 말고 복음적인 교회에서 청중이 원하고 필요한 것에 맞춰 설교를 한다면은 오늘 점심 때도 노영경 제님 우리 교회 두 배로 사람이 모이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한 자매가 닥쳐 이렇게 그 표현을 제가 한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은 하지 마라고. 노영경 제가 곧바로 입을 다물었는데, 예. 노영경 제님 창피를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예. 청중이 원하는 설교를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하늘의 부하보다 예수님은 당장 당신들의 필요, 땅의 부하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의 열등감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라고 한다면은 수정 같은 교회를 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저 헌금이 넘쳐나서 우리 덕형제가 개수하기 힘들 거예요. 오우,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다음날 계산해야겠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의 노래인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면은 종의 모습이 너무 찬란한 모습이 나와요. 한번 보시면은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터인즉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이런 거 선포했으면 아, 맞습니다. 메시아이시군요. 라고 환영하면서 다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600년 후에 진짜 그 예수님이 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바로 밑에, 52장 13절 밑에, 바로 전까지만 해도 그 격찬받았던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52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2장 14절 시작.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대의 많은 사람들은 신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은 사람과 같이 생활하지 않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그 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그 신은 올림푸스 산 위에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주피터를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피터가 구름의 벽을 높이 쌓아가지고 구름의 벽을 부딪혀서 천둥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로마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 이사야서 53장의 1절은 그 신이란 분이 너무 초라해요. 종의 외모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그렇게 상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그를 만들었는지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승리와 찬양,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이 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반대의 생각을 가졌어요. 이분은 신이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는 능력이 많아야 돼. 구원할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나타났냐 영어를 표현하면 revealed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revealed. 예, 나타나다. 계시하다. 다시 한번 보면은 드러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팔이 이 표현을 보자고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이 전능의 팔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매를 이렇게 걷으신 거예요. 이렇게 걷으셔서 이 소매를 걷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일을 할 때 소매 걷으면은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준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시편 19편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팔을 드러내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그분의 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 인류의 구속을 또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마른 땅에 나온 뿌리와 같았습니다. 예, 겨울에는 정말 생장하지 못하는 그런 식물들 있잖아요. 온실에만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식물처럼 연한 초목같이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것의 의미는 다윗의 계보에서 왕권이 끊긴 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 귀족이 아니었어요. 나사렛 총동네에서 목수인 아버지가 나무 공방으로 생활을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로마 가운데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는 좋은 시민사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좋은 시민사회를 모방한 가짜 시민사회였습니다. 그 시민사회 가운데서 어땠냐? 문화와 도덕적 기준이 없는 방탕한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음에도 없는 빈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나갔고 또 의식 절차를 행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차가움과 무관심만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까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게 다루셨는가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질문이 나와요. 왜 하나님은 아들을 그렇게 다루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즘 MZ세대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도망갔을 것 같아요. 내가 왜요? 싫어요! 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MZ세대의 특징이잖아요. 하기 싫으면 쭉 도망가고. 다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행히 예수님은 MZ세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네, 오셨단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끔찍한 고난에 내어주셨는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던 그 십자가 고난을 돌아보면은 이 고난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부터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를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신 모습을 잠시 돌아보면은 당일날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십자가 위에 6시간 거기에 못 박히셨습니다. 처음 3시간은 너무 가장 심한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흔들면서 입으로 욕을 했어요, 예수님께요. 그리고 잔혹한 십자가 형틀에 무자비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박았습니다. 이 못이 몇 센치냐면 사람이 못 박으면 내려오지 않도록 아주 긴 못을 박았대요. 18cm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앉았습니다.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주님은 극도의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가리고 어둠이 온 땅을 덮여서 인간의 눈으로부터 아들을 가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우주적인 큰 사역이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희생물로 만드셨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죄처럼 만드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가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알고 싶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헛된 자만심 때문에 이 위대한 구원을 무시하고 도외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헛된 자만심으로 때로는 그 구원을 멀리하고 도망치고 싶어하고 달아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는 그날 제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세상죄를 제거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읽고 잠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53장 5절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느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서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우리의를 나로, 나의, 우리의를 나의로, 또 두 번째, 그 다음은 우리가 내가 고침을 받았더라고 이 말을 바꿔서 자신을 향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나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나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내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 위대한 정말 역사적인 사실들을 받아들여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보고 믿으며 그 안에서 영광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어떤 영광을 누려야겠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이런 고백을 통해서 말이죠. 주 예수님, 주님께서는 저의 의가 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받아야 할 것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의 생명을 제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아닌 존재가 되셨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아닌 존재가 현재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한 찬에 임하면서 우리들도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우리는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는지 각자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